예,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렇게 넉달 만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풀린 게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풀렸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낯설어가지고 어디 앉아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좌우전 오신 예배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조금 젊은 세대를 위한 거기도 하고 또 신앙에 질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답변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기 오셔도 뭐 질문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질문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또 답변도 준비하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6장인데 조금 길지요? 같이 읽기가. 그래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파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라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 들어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그때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 적이 성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저희들 눈앞에 두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길, 사울의 길,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고민하고 선택을 놓고 방황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되 믿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은 24장하고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 손아귀에 딱 들어왔는데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맞았는데 살려주었다. 뭐 그 내용에서 보면 스토리가 똑같죠.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 사해 옆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다가 이제 그 안에 숨어있는 다윗 일행을 모르고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서 살려보냅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살려줄 수가 있느냐,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럼 끝나야죠. 그런데 또 오늘 26장에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광야 이쪽 사람들이 이 기브아의 왕궁, 그러니까 사울이 왕궁이 기브아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밀고를 또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천 명 군사를 특별히 편성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 온다는 정보도 들어왔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상황을 점검도 하고 그리고는 아비새라고 자기 조카예요. 누나의 아들인데 그 아비새를 데리고 지금 정탐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대담하게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무슨 일인지 그 모두가 그냥 뭐 고난 잠에 떨어져 가지고 다윗이 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다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자고 있는 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아비새가 이렇게 한 번만 허락을 해달라, 그냥 창을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오늘 이거 한 번만 찌르면 그냥 사울 인생은 끝나는 건데 목숨을 내가 그냥 단숨에 끌어놓을 테니까 허락만 하시오. 이건 그야말로 천재 이루의 기회다. 이건 천우신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한 번만 허락하면 그냥 이게 사울은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 다윗은 또 두 번째 24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렇게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다. 그러고서는 중요한 얘기를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치시거나 그리고 뭐 때가 돼서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을 거야. 이 예언이에요, 예언.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뭐 때가 돼서 자연사를 하든지 뭐 그렇게 뭐 목숨이 또 끝나거나 또 뭐 블레셋하고 하루 전쟁을 자주 하니까 전장에 나가서 망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맡겨두라. 이렇게 결정을 이제 아비새에게 하는 거죠. 그 이 예언적 선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담한 선포란 말이에요. 여전히 상황을 보면 칼자루는 사울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니까 비록 사울이 숫자도 뭐 한 5대 1 정도 되나요? 다윗은 뭐 통통 털어봐야 한 600명 되는 거고 사울은 최정예병 또 뭐 완전 무장을 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뭐 정규전을 싸움을 한다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전체를 보면은 누가 누구 손에 들어 있는지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걸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갈림길이 있을 때 이건 뭐 아주 극적인 예죠.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하나 빼앗을 거냐 살려줄 거냐 이런 우리가 뭐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내가 뭐 투자를 하면 돈이 뭐 큰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이건 뭐 기회가 사라진다거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여기에 한번 같이 동업을 하자거나 뭐 이걸 안 할 거냐 이런 우리 인생에 각자 결정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또 뭐 선을 보는데 부모님들이 뭐 이게 마지막 찬스다 이제 너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입사 시험을 치는데도 이게 이제 정말 혹이다 이 회사는 아무나 뽑지도 않는다 그럼 이 회사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자주 있을 일은 아니지만 일생에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이 말이죠. 믿음의 결정이란 과연 뭐냐 이 말이죠. 믿음의 결정.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믿음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은 첫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침 예배 때에서 욥기를 하는데 욥에게 사탄이 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지 다 뺏어가도 하나님 믿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한번 손대봐라. 그런데 그 사람 욥의 목숨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은 뭐 어떤 존재에게도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렇게 왕, 뭐 예를 들어서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요새 우리가 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끼리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무슨 의견이 다르거나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 과연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한 사람을 적으로 삼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적과 우군으로 나눌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뭐 교회 예산을 놓고라든지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무슨 뭐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두고 교회가 적이나 무슨 마치 대적처럼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과연 이게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가 하는 것, 누가 동지며 누가 대적인가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인생이 이렇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로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삼았단 말이죠. 아니 다윗이 왜 적입니까? 처음엔 자기 충실한 어떤 신민이었고 백성이었고 또 너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명해져가지고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다윗을 적으로 삼더니 그냥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하고 국력을 기울여서 이 정적을 하나 제거하는데 온통 신경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소진하지 말아야 될 때 힘을 다 빼어버려서 그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 끝까지 자기 목숨을 빼앗겠다는 사람까지도 감싸 안음으로써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왔는데도 그를 살려줌으로써 그는 미움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자기 힘을 쓸데없는 곳에 빼앗기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만 섭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갈림길은 친구를 적으로 삼은 자와 적이 되어도 마땅한 자를 친구로 포용하는 사람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살려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하고 아비새하고 같이 지금 둘이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보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잠든 사울을 앞에 놓고 두 사람에서 정반대의 지금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비새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절호의 기회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아니다, 살려두어야 할 이게 찬스다, 오히려 그를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내 손안에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받았지만 죽이자는 기회로 보는 사람과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확연한 생각이 갈라지는 이 분기점을 본단 말이죠. 같은 믿음을 가져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안을 두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갈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정반대 아니에요. 죽이자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는 거고, 살리자는 쪽도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옳냐는 말이에요. 누가 옳으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한테 늘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꺾었던 사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6장 사별상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25장의 사건을 왜 끼워 넣었을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은 24장 엔게디 사건에서 26장 이 10광야 사건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온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일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때 그 이 마온 그 지역에 양을 이렇게 양떼를 기르는 부자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다윗 일행들이 어으로 양으로 말 보살펴주고 잘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양털을 깎는 양의 일종의 추수기에 먹을 걸 좀 요구했다가 수치를 겪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일가를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왜 그러십니까? 왜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뜻을 꺾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발을 그냥 그 가서 전부 다 죽이려고 하던 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발이 쓰러져서 이게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식물인간이 돼서 열흘 만에 죽는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열흘 상관이에요. 다윗이 갔으면 오늘 죽였을 것이고 다윗이 안 죽였더니 열흘 만에 뭐 어찌됐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 사건으로 굉장한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는 나발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아비가일 덕분에 그 살인을 면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가지고 열흘 만에 데려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도 저렇게 데려가실 수 있거나 내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거나 제가 스스로 죽거나 전장에 나가 죽거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겠구나, 이게 굳게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3번 말씀의 제목은 카이로스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을 달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24시간을 크로노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로놀로지 하면 연대기, 뭐 1년 365일 누구나 같은 시간을 사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말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야,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갔는데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잡고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내 때를 언젠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3년 만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30년을 더 사역해도 되는데 3년 만에 그분은 떠나시기로, 하나님의 때 떠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 3년 하면은 이제 사역의 기초가 놓이지 뭘 떠나기는 어딜 떠나요? 그러고 집도 다 버리고 가족 떠나서 온 열두 제자들은 완전히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데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시간은 3년 네 번째 유월절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 달리는 게 그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내 시간에 쫓아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서 살아갈 거냐, 이게 신앙의 길과 불신의 길을 가른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엄마는 막 그냥 대학 갈 때 되면 닥달 해가지고 애를 반쯤 죽여놔요. 교회도 가지 마라. 주일 무슨 교회냐. 에?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도 야, 대학 가서 예배 드려. 그러다가 대학 가면 예배가 뭐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죠. 근데 어떤 어머니는 과외 못해도 좋다, 대학교 안 가도 좋다, 너 예배를 먼저 드려라, 또 이런 부모가 계세요.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가 아니라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에 대한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타임 스케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아를 열 달 만에 낳는 거예요. 내가 좀 빨리 보겠다고 넉 달 만에 개복 수술하면 사나요, 애가? 어쨌거나 열 달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일을 못 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같은 거, 그건 자기 시간을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마흔 전까지는 안 할 거야. 내가 좀 인생을 즐기고 할래. 아이고, 즐기다가 먼저 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꾸 시간을 갖다가 내 위주로 시간표를 자꾸 짜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닥쳐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가를 목격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엔게디 때나 나발 사건 때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욕을 딱 목을 따는 게 내 시간표에는 가장 합리적인 삶이지만 이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불투명해 보이지만 내 시간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달았지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카이로스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문제 해소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집착을 하는 삶을 살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얽혀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 믿음을 가진다,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걸 우리가 문제로 만들어서 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좀 공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1등을 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컨닝을 해가지고 1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애들조차도 우리는 문제를 보는 관점만 잔뜩 아이들한테 선물할 뿐이지 아이들이 그걸 문제로 안 보고 자라는 자유함을 우리가 선물로 주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과연 그게 문제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놓치고 아니면 저 문제를 또 문제로 생각하나? 그런 점에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삼는 사람, 두 번째는 문제를 문제 아닌 걸로 삼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비성경적 방법, 문제로 자기가 삼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문제를 풀다가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복잡한 삶, 내지는 문제에 묶여가지고 한 번도 신앙의 자유함이나 안식,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나아가서 적이 아닌 적을 만들어서 심각한 인생의 파탄을 초래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1부 때, 저 2부 때 잠깐 뭐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정의 문제가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요새는 또 사위와 장모가 또 갈등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참 이 성도 한 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사귀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데려와서 이제 상견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니 될 분이 물었단 말이에요. 며느리 될 자매한테, 자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면 나하고 너하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 둘이가 적이냐 우군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이냐 아군이냐? 뭐 깜짝 놀라서 대답도 못하죠. 그래서 아군 아니냐, 아군. 아군이란 뭐냐?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도 아군은 덜치 없고 안전한 후방지대까지 데리고 나오는 게 아군 아니냐? 아군끼리 총질하는 아군이 어디 있냐? 에? 아군끼리 총질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 나는 너를 끝날까지 내가 우군 아군으로 생각할 거고 너도 나를 끝날까지 아군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는 내 얘기 어디 가서 절대 안 할 테니까 너도 다른 데 가서 내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아군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삶의 지혜 같지만 그게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도 사울의 길을 가냔 말이에요. 특히 교회 무슨 권사라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그런 평생 신앙을 가진 줄 아는데 정작 며느리를 맞으면 그렇게 종교적 갈등을 빚고 무슨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런 그 무지한 일들이 일어나냐는 말이죠. 첫째는 적과 우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을 왜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카이로스적 문제 해소 방안을 그걸 놓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결국은 풀어나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자를 생명을 빼앗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관용해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화해해라, 에? 서로 기뻐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거나 문제가 문제 같이 여겨지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그 문제는 정말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얽히게 만들어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끊어버리자,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런 일들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나는 용납하고 힘들지만 또 용서하고, 안 되지만 또 사랑하고, 또 실족하지만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인생의 자유함을 맛보고 인생의 격이 점점 높아지고 인생이 점점 향기로워지고 그런 성숙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그 때문에 신앙인들이 필요한데, 신앙인들조차도 싸우고 깨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안 보고, 여러분 세상도 이게 원수끼리 동침합니다. 뭐 적과의 동침에서 M&A라는 걸 하잖아요. 상대방의 적과도 동침해서 기업의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안 보면 평생 안 보고 그러다가 천국에서 둘이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에? 아니면 지옥에서 둘이 만나면 또 어떡할 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 이게 적이 아니구나,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고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고 우리의 적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의 적이지 우리의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가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육신의 형제 자매가 적이 됩니까? 적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아, 적이 아니군요. 한번. 아. 다시 한번, 아군이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군 삼아야 할 친구를 적군 삼아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고부간이 적입니까? 부부가 적입니까? 형제 자매가 적입니까? 하나님, 정말 분별하게 하시고 절대로 절대로 적으로 삼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 교회를 섬기든 다른 교회를 섬기든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주 안에서 오직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안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아유, 아직도 유리병, 유리병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조심한다는 상징 뭐.
네, 조금 더 땡겨놔야 되겠네요.
좀 더.
1년 넘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동행 4개월 동안 이렇게 못했다 하셨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은 뭐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모여서 교회 예배하는 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네, 그렇죠.
그걸 못하게 된 요즘에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 면에서
뭐 우리는 네. 뭐 여기 중계라도 하기 위해서 뭐 매주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그 일반 성도들이 고통이 컸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는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줌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 목사님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더 이상 교회에 목마르지 않고 목사님들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칫 잘못 들으면 약간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 내가 교회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지 제도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출입하는 거가 꼭 예배거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그런 걸 깨달은 분들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다 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사실은 조금 알려진 분인데 올 때마다 자꾸 사람들한테 시선을 의식하고 좀 힘들고 조금 괴로웠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마음대로 울고 마음대로 손 들고 크게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배의 회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분한테 이미 답을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답을 먼저 들은 것 셈치고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 신랑의 반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한 후 더욱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 가려고 하면 신랑과 매번 싸우고 몇 주씩 말도 안 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교회 얘기도 못하고 못 나가게 합니다.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다니려는 교회는 신랑과 싸우더라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싸우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안 좋고 계속 교회를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혼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 온 회중들을 보고 예배 드리려다가 싸운 일이 있거든 예배 관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싸우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게 우선 뭐 성경과 안 맞는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본질적으로 예배론에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 그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이렇게 관념이 굳어져 가지고 예,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만을 예배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전통이 오랫동안 형성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우물과 여인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일종의 state of mind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네. 것,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표현할 때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 삶의 모든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확장되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물론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지만 이 예배에 그냥 목숨을 건다 이런 자꾸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예배에 목숨 거는 거는 이단들이 더 합니다. 이단들은 죽을 만큼 목숨 걸어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떠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일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예배가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뭐가 예배냐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령 이웃에 불편을 끼친다 하는 것은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란 말이죠. 화해자로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의 본분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너무 중요해서 남의 안식과 남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삶도 기꺼이 좋다 이런 그런 독선적인 태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배학도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만은 과연 예배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틀이 바뀌는 그런 자극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COVID-19 때문에 이 모이는 예배를 못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교회 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질문을 한 자매님도 우선은 거기에 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목사님 사모님 간증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개 한 번만 더 하시죠.
아픈 데를 찔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3년간 아내를 박해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거는 뭐 저를 교회 나가자고 딱 이렇게 들복지도 않았고 또 순종해주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만들어 달라고 때를 썼더니 이제 해외 근무가 발령이 나서 해외로 가서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가장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라는 건 알죠. 서비스라 예배를 서비스라는 걸 아시죠? 서비스가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습니까? 돌봄, 봉사, 케어링 이걸 다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을 돌보는 게 예배입니다. 남한테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레위인과 이 뭐지 또 그 제사장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도 본인의 예배가 중요해서 손 안 댑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레위인은 그 피를 묻혀가면서 그 사람을 돌본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예배가 더 아름답겠어요? 제가 엊그제도 아침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 밖에서 누가 술 취한 사람 들어온다면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전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질서를 깨뜨린 사람을 막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서 그 술 취한 사람 하나를 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정신 깨우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아름다운 예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고 세상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누가 기침만 해도 깜짝 놀라고 애 데려와서 막 여기 시끄럽게 하면은 예배 방해가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대신 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의 삶, 예배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좀 생각에 이렇게 폭이 넓어져야 될 때가 이제 된 것이죠. 네. 우리가 2021년을 사는데 한국 기독교가 지금 130년, 140년을 맞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 안으로 접어들어야 되겠죠.
예, 아멘입니다. 아, 이번 질문이 우선은 가로를 했어요. 처음에 내가 보기에 자기도 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내가 보기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죠.
어쩌면 열등감의 소산일 수도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나를 그만큼 대접을 안 해주네,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타인이란 나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될 소지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나를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부터 뭐 그렇게 목마르지 않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나가 살아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누가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한편은 우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옳지 않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부분 저는 그 목사님 말씀 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을 할까 하는 면에서 나를 나보다 더 생각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아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부담이지만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더 부담돼요. 아. 여러분 그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죠. 네.
목사님께서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또 해주실 답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불교 신자였다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크리스천이 되는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은 아직도 어색하고 기도드리는 것도 어색해서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령을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세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은 공부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 정말 그 이건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이 다르다 이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하고 사울처럼 완전히 스피릿이 다르면 정반대로 보기 때문에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영에 속해 있으면 성경은 펴면서부터 졸립고 절대 안 읽어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어쩌면 그분은 물세례는 안 받았지만 성령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끌리고 성경을 자꾸 보게 되고 하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스피리추얼 랭귀지인데 이 랭귀지가 이해가 되고 내가 빠져드는 것은 내가 다른 영적인 어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예요. 따라서 이분은 본인은 지금 뭐 어디 세례도 안 받았고 교회 출석을 안 할지 몰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아버지라고 입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잘 안 노는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뭐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와요. 뭐 할 수 없죠 뭐. 예. 그런데 저처럼 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사람은 늘 아버지가 그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울음이 터지고 저는 그 아버지의 제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변화를 한순간에 경험한 거죠. 그래서 참 각자의 신앙에 이게 루트가 다르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너무나 혼탁해서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힌다 그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오랜만에 기다렸던 질문들이 막 그 넘치고 있는데요. 그 좀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에게 는 결혼이라는 것이 해결해야 할 난제처럼 느껴집니다. 흐흐.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주세요.
아, 결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창세기 바로 이렇게 2장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여.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나서 좋지 않게 보인 건 그냥 아담이 혼으로 이제,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이제 이렇게 주어서 결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 이외에 나보다도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가정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잊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뭐 그냥 운동장에서 고함도 지르고 술집에서 그냥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해서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면 나를 잊어버릴 만큼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궁극적인 구원의 핵심은 이 에고로부터 풀려나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고이즘, 에고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정말 이 죄의 덩어리인데, 여기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분 우리를 뭐 겁주거나 때리거나 권력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풀려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 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정말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집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를 잊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빠진다는 표현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이 슬프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한 가지 이유로 충분히 사랑할 만하다는 거죠. 근데 뭐 미워하면서 결혼할 필요는 없고, 또 원수끼리 결혼할 필요도 없고, 정략 결혼할 필요 없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 자녀가 태어나는 거는 이제는 부부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한 단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 생명에 우리가 이 경이로움에 눈 뜨는 것, 이거는 여러분 뭐 돈 좀 더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거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걸 깨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가정을 깨는 것, 결혼을 깨는 것, 생명체를 깨는 것, 죽음을 확산시키는 것. 그런 게 참 우리가 안타깝죠. 결혼이라는 명제를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명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꾸 기침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사실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질문만 오늘은 한 가지 더 하고, 그 많이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지만 목사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묵상할수록 좌절스러워요.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믿음이 생겨요. 나는 아무리 나를 닦달해도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리 돈을 번들 그게 만족스럽겠으며,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한들 그게 만족스럽겠냐고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차오르면, 그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내쫓아요. 부족감, 결핍감, 원망, 시기, 질투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물컵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절반들이 있고 물이 절반들이 있는데 물컵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에요. 그 물컵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물을 가득 담는 거 아니에요. 물을 가득 담는 건.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컵이 아무리 비워도 물 속에 컵을 담그면 그 컵이 물 안에 있으면 항상 그 컵은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 안에 잠기면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카이로스적 문제 해소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거리가 안 돼요. 뭐 저 사람이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 나를 좀 뭐 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 문제.
아멘입니다. 기도할까요, 목사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과 같은 그 좋은 방법은 없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주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문제가 해소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정한 시간과 우리가 정한 방법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이 되어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주님의 기도,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성마른 우리의 마음 주님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나 주 안에서 온전히 샬롬 평강을 발견하고 주님의 시간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결단과 그 지혜가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뜻과 불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